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정부가 성탄절을 전후해 중국 주재 베이징에 중국 수도 베이징의 유명 상가 지역을 찾는 자국민들에게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베이징에 주재한 이들 세 나라 대사관들은 최근 베이징의 유명 상가 지역인 산리툰 지구를 찾는 서방인들을 겨냥한 테러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들과 정부 관리들이 산리툰 지구를 방문할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베이징 산리툰 지구는 유명 의류 판매점들과 고급 식당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인터넷 웨이보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성탄절 기간 상가 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경찰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테러 경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방위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내각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으로 5조 1천억 엔, 미화 42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에 비해 1.5% 증가된 것으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정부에서 최근 4년 연속 방위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내년에 구입 예정인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갖춘 이지스함 한 대와 F-35A 전투기 6대, SH-60K 정찰 헬기 17대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주일미군 부대 재편성을 위한 예산 증액과 총리 전용기 구매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실은 이슬람교도인 영국인 가족의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인 이슬람 가족 11명은 지난 15일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면서 13,000달러의 항공요금을 날렸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비자 없이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문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영국 언론에 가족들 중 남성 한 명의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 것이지만 이들이 탑승권을 함께 예약했기 때문에 모두 금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다음 달부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신문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이후 미국에 불법 입국한 가족들을 겨냥한 일제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미국에는 남부지역 국경을 통해 10만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일제 단속은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라며 아직 국토안보부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리비아의 새로운 통합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영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리비아의 대통령위원회가 계획대로 30일 안에 새 정부를 구성하고 자체적인 안보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그 지지자들이 리비아 내에서 벌이는 모든 테러 행위들을 비난하고 리비아의 심각한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리비아의 새 정부가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여성들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다른 나라의 간섭 없는 평화회담에 참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왈리드 무할렘 시리아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무알렘 장관은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평화회담에 참여할 반군 대표 명단을 받는 대로 시리아 회담 대표들도 준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알렘 장관은 또 이번 대화가 시리아 통합정부 구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다른 나라의 간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이 중재하는 이번 시리아 평화회담은 다음 달 말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병원에서 오늘 새벽 대형 화재가 발생해 25명이 숨지고 107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화재는 남서부 항구 도시 자잔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불길은 잡힌 상태라고 사우디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병원 중환자실과 산부인과 병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들은 현재 인근의 다른 병원들로 후송됐으며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에 합의했습니다. 공단 내 기업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64달러는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상대적으로 동남아 그 주변 국가의 공간...
한국에서 충분한 권리를 누리는 탈북자는 미국의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리히텐슈타인이 올해도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지원에 나섰습니다. 작은 나라인데도 5년째 계속 북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오늘 즉 24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 사용료 부과 기준에 합의했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내야 하는 토지 사용료는 연간 53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24일 개성공업지구 토지 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토지 사용료는 1제곱미터에 미화 64센트로 결정됐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개성공단 1단계 토지의 분양가가 분양 당시 1제곱미터에 41달러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분양가의 1.5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근까지 한국 측은 분양가의 1% 정도를, 북한은 2%를 주장하며 맞섰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합의한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는 1제곱미터에 1.6달러인 중국 충칭 용흥 공업원과 84센트인 베트남 하노이 빈증 싱가포르 공단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토지 사용료는 국제기준과 기업들의 부담, 그리고 개성공단 개발과 운영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옥성석 부회장은 적절한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용료 요율을 갱신할 때 자율 경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64달러는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상대적으로 동남아 그 주변 국가의 공간 환경에 대해서 개성공단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꾸 이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남북 양측은 또 토지 사용료를 4년마다 조정하고 조정폭은 종전 사용료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토지 사용료 부과 대상은 한국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실제 생산과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토지로만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공공용 성격의 토지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의 면적은 분양된 면적의 25% 정도인 83만여 제곱미터가 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내야 할 토지 사용료는 연간 53만 달러를 조금 넘을 전망입니다. 당초 북한 측은 330만 제곱미터인 개성공단 1단계 전체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 사용료는 매년 12월 20일까지 개별 기업이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협상이 지연되면서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을 내년 2월 2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사인 한국의 LH공사와 현대아산은 2004년 북한 측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를 분양했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 내기로 해 입주기업들은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부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남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중부와 서부 전선의 최전방 부대를 찾아 군의 경계 작전 현황을 확인하는 등 안보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전방 부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취임 후 두 번째입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최전방 초소의 경계 작전 현황을 확인하는 등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혹한과 험한 지형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 방위에 소임을 다하는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이 평소 군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군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한 믿음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도발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 흔들림 없는 안보의 반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항소 법원이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충분한 권리를 누린 탈북자의 미국 망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던 탈북자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미국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률 전문 매체인 코트하우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제9 손해 항소 법원은 22일 지난 1998년 탈북해 이듬해 한국에 정착했다가 2004년 미국으로 건너온 탈북자 장성길 씨의 망명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가 한국에서 대학에 다녔고 졸업 후 취직을 했으며 가까이 살고 있던 가족들과 교류하는 등 폭넓은 권리를 누렸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장 씨가 미국 법률상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음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망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04년 미국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장 씨는 한국에 사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이민법원 판사는 장 씨가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판사는 미국 법률상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 씨는 이 같은 이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한국은 오직 하나이며 단지 남북한으로 나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장 씨는 또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에게 미국의 망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의 같은 주장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302조, 즉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 때문에 난민 지위나 미국 망명 신청 자격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근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2일 판결에서 망명 신청자가 다른 나라에서 확실하게 정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착이 이루어졌던 나라의 국적을 보유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그보다는 영구 거주 지위에 해당하는 어떤 제의를 받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 씨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전에 한국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 법을 장 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가 연방대법원에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191명입니다. 이들은 주로 태국 등 제3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한국에 정착했던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거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핵심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북한 검사가 지난 16일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동영상을 직접 공개했는데 임 목사가 과거 선교 집회에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6일 열린 임현수 목사에 대한 재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4분 남짓 분량의 이 동영상에서 북한 검사는 임 목사가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며 과거 임 목사의 선교 집회 강의 영상을 증거 자료로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악입니다. 악 자체야. 악한 영들인데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그 쇼하는 모습은 뭐 10%도 안 되는 북한의 모습을 여러분이 겉으로만 보시는 거고 아주 공포 정치가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북한 검사가 공개한 이 동영상은 임현수 목사가 지난 2013년 10월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의 미주 기도 성회에서 한 북한 선교 강의 장면입니다. 이 동영상은 주최 측 관계자의 부주의로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려졌다가 임 목사 억류 보도가 나간 뒤 삭제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강의 내용과 유튜브에 오른 또 다른 교회 강의 동영상을 문제 삼아 지난 1월 말 북한을 방문한 임 목사를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뷰이는 임 목사 억류 직후 강의 동영상을 입수했지만 임 목사 신변에 대한 우려와 억류 이유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동영상에 따르면 임 목사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압제로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며 여러 내부 정세 변화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제 그 뉴스에 뭐 3년 안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그 김정은이가 떠든 얘기는 3년 안에 내가 망할 거라는 거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 목사는 북한 내 고위층 지인들의 얘기를 인용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 장악을 제대로 못해 극악한 공포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제 장악을 못하니까 그리고 70대, 80대 원로들은 거의 다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50대로 20년에서 30년을 낮춰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장성택 이런 사람이 잡는 거로 착각을 하지만 전혀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권력 분열이 생기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일하는 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제 개인하고 관계가 될 정도로.
임 목사가 실세가 아니라고 언급한 장성택은 실제로 이 강의가 있은 지 두 달여 뒤 처형됐습니다. 임 목사는 1997년부터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일부 고위 간부들과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목사는 강의에서 냉랭해진 북중 관계를 언급하며 김정은 정권이 길어야 4, 5년 정도를 버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길어야 4년 버틸까 어쩌면 급작스럽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중국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김정은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임 목사는 강의 대부분을 체제 비판보다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소개하며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교회의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기독교 선교의 토대가 잘 준비되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먹였던 원산 보아원 같은 경우는 그때 5살짜리 애들이 지금 20살이 넘어서 다 군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누가 자기들을 먹여 살려서 지금 자기들이 생존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교회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북한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고 선교사들은 성냥이고 그래서 교회를 하서 나쁘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전 백성이 이제는 자기들을 먹여 살리고 그동안 그래도 도와준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아이들의 경우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은 이런 임목사의 발언들이 최고 존엄을 훼손하고 국가 전복 음모에 해당된다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소자가 내린 판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부단에 의하여 무기 노동경영에 처한다.
하지만 국제법률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판결이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국한동대학교 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는 22일 VOA에 임현수 목사에 대한 판결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관례가 있고 비엔나 이렇게 조약을 보면은 이런 형사들이 형사 사건 특히 형사 사건 경우에 본국에서 이렇게 접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행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죠.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내에서 그런 비방하다 걸렸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약간. 근데 이게 다 외국에서만 이렇게 했다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그런 식으로 보내서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캐나다 외교부 역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임 목사에 대한 영사 접근 차단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재판이 끝난 뒤인 18일에야 임 목사에 대한 캐나다 외교관들의 영사 접촉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원 교수는 임 목사에게 적용된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 역시 국제 기준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실체로 옮겨야죠. 뭐 무기라든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귀합한다든지 조직이라든지 무기를 이렇게 그걸 또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귀합을 하고. 네, 사람들 모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네.
임현수 목사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기준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굳이 자유세계에 적용하자면 명예훼손 정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절차는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북한의 국가전복죄와 비슷한 한국의 반국가단체 구성죄와 비교해봐도 임 목사의 발언은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국가보안법 2조는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정부를 참칭, 즉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거나 국가를 비열란, 즉 전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 안팎의 결사 혹은 집단 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법원은 지난해 정치적 논란이 됐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선동 등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내란 음모나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보호보다 체제 유지에 집중되어 있는 북한의 사법체계가 국제적 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쥐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7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Issues of North Korea's governance and judicial system are well known. We are very concerned about
북한의 통치 방식과 사법 체계의 문제는 잘 알려져 있어 임 목사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정정당당한 사법 조치를 놓고 시비지를 나서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6.25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과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서면회의를 열어 187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실시한 6.25 납북피해 신고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신고된 인원은 모두 5,505명으로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납북피해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인원은 4,927명입니다. 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납북피해 진상조사 보고서를 편찬하고 2017년 10월까지 납북피해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중부의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이 올해도 UN 세계 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지원에 나섰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2011년 이래 5년째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최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리히텐슈타인이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북한 영유아와 산모,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리히텐슈타인 외무부의 마누엘 프릭 대변인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리히텐슈타인은 5년째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래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미화 60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설명입니다.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자금이 부족한 인도주의 사업이나 잊혀진 위기 상태에 있는 나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도 이런 기준에 부합한다고 프릭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We try to focus on neglected or underfunded crises and therefore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이 현재 심각한 자금 부족을 겪고 있어 지원을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북한 내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목표한 금액은 1억 6,780만 달러지만 21일 현재 모금액은 9,453만 달러로 목표액의 56%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북한 외교관이 추방됐습니다. 보호 대상 동물인 코뿔소 뿔을 밀매하다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박철준 참사가 남아공 당국에 의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목돼 추방됐습니다. 인근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을 밀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박철준 참사는 지난 11일 남아공을 떠났다고 현지 외교 소식통이 23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남아공 국제관계부는 지난 11월 20일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관에 조영만 대사와 박철준 참사를 소환해서 항의했습니다.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남아공 국제관계부는 박철준 참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목하고 30일 안에 떠날 것을 통보했습니다. 조영만 대사로부터는 구두로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외교관을 무조건 기피 인물로 즉각 지목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는 남아공 국제관계부에 두 차례에 걸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철준 참사는 코뿔소 뿔 밀매로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 당국에 상납해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입니다. 박 참사는 현지 태권도 사범 김종수와 함께 지난 5월 3일 이웃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에서 코뿔소 뿔을 사려다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모잠비크인 두 명으로부터 코뿔소 뿔 4.6kg을 구입해 차량으로 이동하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차량에서는 미화 99,300달러와 남아공 화폐 2,400랜드도 나왔습니다. 박 참사와 김종수 사범은 마푸토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이튿날인 5월 4일 보석금으로 100만 모잠비크 메티칼 미화 3만 달러를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보석금은 남아공 주재 조영만 대사가 직접 지불했고 용의자들은 남아공 번호판을 단 외교 차량을 이용해 육로로 남아공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김종수 사범도 지난 11월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남아공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인접한 모잠비크 주재 북한 보건대표부의 도움을 받아서 수시로 콧불쏘불 밀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관 차량이 국경을 통과할 때 검색하지 않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잠비크에서 확보해 남아공으로 넘어간 콧불쏘불은 외교 행랑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지고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이를 암시장에서 약재용으로 판매해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콧불쏘불은 베트남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암시장에서 금보다 비싼 1kg당 6만 달러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콧불쏘불이 암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의 북한 외교관들은 공관 운영비와 본국 상납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카라치 길거리에서 허가 없이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북한 무역참사부 정모서기관과 부인은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위스키를 팔다 적발됐지만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이 27kg의 금을 밀반입 팔려다 적발돼 추방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청소년 10명 중 5명 이상이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한국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신재표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통일부와 교육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절반 이상이 통일이 되면 한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 이후 사회변화 전망에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남북한의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왜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설문조사한 학생 11만 9,551명 중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63.1%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학생 10명 중 6명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전쟁 위협 등 불안감에서 좀 탈피하고 싶다는 게 가장 그 우선으로 꼽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힘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로 했고 세 번째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뭐 이런 순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학생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설문 내용을 통일이 필요하다, 또 잘 모르겠다, 또 통일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63.1%가 아닌 나머지를 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저 본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전체 응답 학생의 17%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면은 사회가 혼란해질 것 같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통일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서.
네.
또 세 번째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서 또 언어 문화적 차이 등 남북한 이질감이 크기 때문에
네.
또 아주 소수이기는 합니다만은 통일이 되어도 나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네.
남북한 통일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요, 어떤 것들을 많이 꼽았습니까?
생각하는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뭔지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로 미사일,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험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이제 북한 체제를 들었고요. 또한 그 오래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차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답을 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북한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네, 그 학생들에게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봤는데요. 먼저 그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 전체 50.5%로 가장 많았고요.
네.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이다가 31.8%, 또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다가 11.7%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북한을 이 적대시 대상이라기보다는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한국 학생들의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이제 두 번째로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와 교육부가 이렇게 공동으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결과 학생들의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특별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설문조사의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통일인식과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통일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정확한 상황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통일부는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17개 시도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704개교 학생 11만 9,551명하고 교사 4,672명 등 총 12만 4,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인식, 북한인식, 통일교육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통일교육 운영 방법이라든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혹시 있다면 어떤 점이겠습니까?
과거에 비해 지난해에 비해 두 번째로 했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 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53.5%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금년에는 63.1%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학교급별로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생은 지난해 71%에서 73.9%로 2.9%가 향상됐고요.
네.
중학생의 경우에는 54.3%에서 59.6%로 5.3%가 향상되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47.8%에서 49.2%로 1.4%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통일 이후에 사회 변화 전망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 같다는 의견이 지난해 45.7%에서 54.2%로 높아지는 등 학생들이 통일 인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교사들의 그 학교 통일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도 그 한 5%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통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응답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는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부하고 17개 시도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서 그 학교 통일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국통일교육원 신재표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간 협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환경 변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접근, 남북 상생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 이런 주제 아래 민화협 주최로 지난 22일에 열린 세미나 현장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입니다. 2015년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한반도 환경 변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접근 남북 상생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2015 통일준비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동회의는 최근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살펴보고 그중에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이번 공동회의를 주최한 민주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현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그 남북경제협력 중심으로 해서 살펴봄으로써 남북이 공동으로 상생하고 번영하는 그런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공동회의는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동북아 환경 변화와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 또 북한의 경제 변화와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색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배후에 있는 중국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어떤 이런 딜레마를 깨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 물론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것도 큰 게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한편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중국과 협력 대해서 북한의 퇴로를 차단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북한이 이제 뭐 크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3대 소통로를 남쪽에 열어가지고 북한이 후방을 막고 남북 대화를 쪽으로 해서 끌어나오도록 이런 이제 정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의 변화와 남북 경협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남북 경협에 있어서 민간 남북 경협과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협력을 좀 더 명확하게 분리를 하고 각자에 대해서 조금 더 독자적인 어떤 추진 전략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우선적으로 민간 남북 경협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통제를 최소화한 상태로 민간이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진출하는 방식으로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 남북경협은 이전처럼 정부 지원을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벤처사업처럼 위험이 여전히 많지만 성공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정부 간 협력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남북한 간의 관계라든지 북한의 수용 태도, 핵 문제 개선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정도 생각입니다.
두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한반도 성장협력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의 길을 각계에서 재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실제 운영 10년을 맞아서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 임금 수준의 문제, 세금 문제, 토지 사용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인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등 이런 기존에 합의된 합의를 차근차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은 경제공동체 형성과정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유호열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류협력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황범희 중국 남경재경대학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황범희 중국 남경재경대학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1대1로의 기본 취지가 5통이거든요. 그 5통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국과 중국과의 어떤 상생관계를 그 그랜드 비전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는 우리 한반도 종단으로 종단 철도부터 시작해서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그 물류망을 구축함으로써 유라시아가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 창조의 대륙으로 이어지고자 하는 우리 또한 그것도 그랜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아마 잘 어우러질 거라고 제가 결론을 낼 겁니다.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에서는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 최근 변화하는 동북아와 남북 관계의 환경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통일 기반 조성과 남북협력 방향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민화협은 앞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구체화하는 논의들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민화협 정책 홍보팀장 이현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민화협 같은 경우가 이제 남북 교류협력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남북 경제협력을 조금 구체화하는 그런 논의들을 조금 본격화하려는 그런 정도의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하기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냉전이 끝나면서 역사의 조언을 얘기했던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저녁이군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 성인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인데요. 날력의 날짜는 분명히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인데 올해 한국은 유독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날씨가 춥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불경기로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많이 줄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거리에 이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면은 그 뭐 캐롤이 굉장히 많이 들렸는데 요즘 이것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함부로 음악을 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별 감흥이 없이 보내는 오히려 안에서 이상한 그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눈이라도 내리면 약간은 들뜬 느낌도 있을 텐데요. 눈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가득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대부분의 지역은 거리를 나다니면 안 되는 미세먼지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희뿌연색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걱정스러운 느낌이 드는 잿빛 도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한 곳은 아예 그냥 그 공기가 누렇게 보일 정도라는 곳도 있는데요. 서울의 미세먼지 어제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1제곱미터에 113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고요. 인천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그 북한 지역과 인접한 경기도 서북권 지역 오전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동두천 지역의 미세먼지 19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오늘 밤 바깥 활동은 식약처에서 인증하고 있는 황사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런 뉴스 보도가 더 특별하게 들리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공기가 좋지 않을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군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물론 최선이라고 하지만 이미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배출해준다는 음식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몸에 좋은 음식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같이 귀를 기울일 텐데요.
네.
특히 미세먼지처럼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체내로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일으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미세먼지에는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어서 체내에 쌓이면은 많은 그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기관지에 좋다는 도라지, 뭐 해독제로 불리는 바다의 해조류, 미나리, 귤, 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을 분석한 과학적인 해류 지도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 5년간 국내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관측을 기반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한반도 주변의 해류 지도가 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한반도 주변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뭐 한반도 동해, 서해, 남해를 비롯해서 동중국해, 북서태평양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주변 지도의 해류가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도식화한 지도를 과학적으로 그려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은 뭐 일본의 학자 또 국내외 개별 연구자들이 여러 그 해류 흐름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학교 교육에서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이 전문가는 아니라도 바닷속의 흐름이 다양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요. 성질도 다르고 세기도 다른 해류를 어떻게 분석하고 지도 위에 그려냈는지 그 점이 궁금하군요.
네네.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일본을 모두 담고 있는 주변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네.
러시아에서 북한 동해안 지역으로 흐르는 한류에는 파란색의 이 찬 한류선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일본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오고 또 대한해협 인근에서 한국 동해안으로 또 일본 열도를 따라서 올라가는 해류에는 빨간색 이 따뜻한 난류선을 그려놓았습니다. 뭐 크로시오 난류라든지 대마 난류,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를 했다면 좀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1년 내내 변동성이 적은 해류는 실선으로 또 세기에 따라서 굵게도 그려놓고 가늘게도 그려놓고요. 북한 한류라든지 황해 난류처럼 몇 달 만에 또 수년 단위로 변하고 있는 해류에는 점선을 표를 해놨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일본 홋카이도 사이를 순환하는 이 중층 해류가 있는데 이건 또 검은 실선으로 표기해서 난류와 한류, 중층 해류를 이렇게 눈에 아주 쉽게 성질과 세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지도입니다.
한반도 주변 바닷물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그려놓은 해류 지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던 해류 지도가 혼선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한 새 해류 지도를 교과서라든지 백과사전 등에 바꿔 실는 작업부터 하게 됩니다. 바닷속 생태를 연구하고 또 한국의 날씨와 기후 관련 연구에도 이 새로운 해류 지도가 과학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놀라게 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상황이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는 소식 서울통신원을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23일 새벽 0시를 기준으로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메르스 첫 환자가 확인된 지 218일 만에 한국이 메르스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입니다.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안정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공식 선언을 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의 그 마지막 환자가 지난달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지 2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메르스 감염 환자가 한 명도 없는 날을 기점으로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인 14일의 2배가 지나야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공식 종료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 보건당국은 그 메르스의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표현은 메르스의 공식 종식이 아니라 상황 종료, 이렇게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첫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것은 지난 5월 20일이었고요. 7월 28일에 한국 정부가 메르스의 잠정 종식을 선언했는데 그 기간 동안 186명이 메르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았고요. 16,700여 명이 격리됐고 38명이 숨졌습니다.
앞으로도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메르스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신중한 그 감시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오늘 한국에서는 지역의 메르스 대응 상황을 정리한 경남 창원시의 메르스 대응 백서가 발간됐고요. 경기도의 한 연구원에서는 정부의 메르스 대응이 실패했던 이유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 국회에서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연이어 통과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인기 있는 단편 소설 중에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상대방에게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인가로 고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인 델라는 남편 짐에게 예쁜 금시계 줄을 사주고 싶어 자신의 자랑스럽고 긴 갈색 머리를 잘라 가발상에 팔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 짐은 아내가 좋아하는 빛 한 쌍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짐은 돈이 없어 시계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이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 받은 선물이 소용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선물은 소용없게 됐지만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 즉 사랑과 배려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에 이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한번 사랑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선과 희망을 주는 교훈을 되새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우정과 가족, 믿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유명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은 유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공통점은 오랫동안 인류의 마음을 움직이는 베푸는 정신과 기쁨입니다. 성탄절에는 종교적인 것과 함께 전통적인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교환하고 각자 믿는 대로 종교 행사를 갖고 그리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 만찬을 즐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행사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세계가 좁아지면서 크리스마스 정신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선물과 함께 카드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파티와 게임, 무도회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동해안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크리스마스철이 여름입니다. 비록 날씨가 덥고 어디에도 눈은 없지만 여러 집들은 인조 눈으로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냅니다. 세계의 평화와 자선이 확산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모든 인류에 공통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세계 다른 지역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탄절을 맞아 이 같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